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오는 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오 장관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8일 뉴욕을 방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선언의 4개 항목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도 포함된다고 노워트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4일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뉴욕 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와 관련해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경제적 제재 완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진전된다면 한반도에서의 군사 태세에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셉 덤포드 미 합참 의장이 밝혔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어제 미 듀크 대학교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외교 부문에서 더 성공하면 할수록 군사 부문에서 우리는 더 불편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미북 협상은 한반도에서 일부 군사적 태세의 변화를 시작해야 하는 형태로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또 우리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태세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양국 간 외교 안보 대화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오는 9일 워싱턴에서 양제추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웨이펑어 국방부 장과 만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6월 워싱턴에서 1차 외교안보 대화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2차 회담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역 분쟁과 남중국해 군사적 대치 등으로 양국 관계가 급속히 경색되면서 회담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또 당시 양측은 회담 취소 배경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간 평가격으로 치러지는 중간 선거가 현재 미 전역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연방 상원은 100명 가운데 35명을 새로 뽑고 연방 하원 의원은 435명 전원을 선출합니다. 또 50개 주 가운데 36개 지역에서 주지사 선거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미 언론은 이번 중간선거가 친 트럼프 대 반 트럼프 대결 구도로 치러지고 있다며 선거 결과는 향후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현재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선거를 앞두고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하원은 민주당이 우세하며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 대신 세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아르헨티나에서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파리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지 불확실하다면서 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G20 정상회담 기간에 만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날 러시아 타스통신에 두 정상이 파리에서는 짧은 만남을 갖고 이달 말 G20 회담 기간 정식 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담 형식이 변경된 것은 양측 간 의견 불일치 때문이 아닌 국제회의 일정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오는 11일 제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식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별도의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원유 제재를 복원한 데 이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가 일부 이란 은행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위프트는 어제 성명을 통해 전 세계 중립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우리 임무에 따라 일부 이란 은행의 서비스망 접근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지만 더 폭넓은 국제금융체계의 안정과 통합이라는 이익을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8일 뉴욕에서 회동합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8일 미북 회담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 시각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미국의 북한 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평안남도 지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많게는 80mm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회동합니다. 헤더 노우트 국무부 대변인은 5일 폼페오 장관이 김 부위원장과 만나기 위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8일 뉴욕을 방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선언의 4개 항목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도 포함된다고 노어트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8일 열리는 미북 회담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 여부가 여전히 관건이라며 북한이 임의로 선택한 비핵화 조치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간 신뢰를 다시 구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번에 북한과 고위급 회담을 갖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상당히 큰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game is we're getting to the end of this little introductory game here that is the game after Singapore. I just don't see
북핵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는 폼페오 장관은 북한과 이룬 진전이 정확히 무엇인지 언급할 수 없다면 미북이 진전을 만들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북 고위급 회담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시작한 북핵 협상 게임을 마무리해야 할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ince Singapore, there has been very little sign that North Korea is serious about denuclearization. So I think Pompeo
힐 전 차관보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보여준 신호는 아주 적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폼페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요구인 제재 완화를 거부하고 대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기준으로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을 꼽았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입니다.
So as far as I know, the U.S. is still wants North Korea to make a full declaration of its nuclear capabilities.
미국은 여전히 북한이 핵 관련 시설과 핵무기, 핵물질 등 핵 역량이 담긴 완전한 신고서를 제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머 존 조정관은 다만 김영철을 만나는 폼페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알 수 없고 북한이 이미 거부한 핵신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고집할지 아니면 2차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절충안을 마련했는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I don't know what Pompeo's instructions are. I don't know whether Trump wants him to continue to insist on things North Korea.
하지만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주장하는 동시적, 단계적 비핵화 협상도 북한의 완전한 핵 역량을 알아야 가능하다며 핵신고서 제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f North Korea gives him a full denuclearization program, mm-hmm. then they can talk about the sequencing.
Right.
And I never thought it was realistic to expect no sanctions.
북한이 폼페오 장관에게 완전한 핵심 고서를 제출해야 동시적 비핵화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북한의 모든 핵무기가 폐기돼야 제재 완화를 기대한다는 것이 결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북한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폼페오 장관은 북한이 자의적 비핵화 조치라고 주장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이번 회담의 보다 근본적 사안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미국이 수용할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The fundamental issue of whether the United States will be willing to move in a step-by-step action for action.
미북 정상회담 이후 수개월이 지나고 북한과 많은 회담을 갖고도 북한이 완전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종식시키기 전까지 어떤 제재 완화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주장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계속 이 같은 입장을 고집한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이 답보 상태인 미북 협상의 돌파구가 되지 못한다면 북한은 다시 적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I would expect that the rhetoric, the language that's used by the North to once again become hostile, and that the North would take steps.
이전에 북한이 보여준 수사와 언어를 사용하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포함해 핵무기를 다시 추구하려 들 것이라는 겁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만남이 미북 간 간극을 줄일 계기가 되기에는 양국 사이가 너무 멀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So the two sides don't seem to be very close together yet. Well, it seems to me that right now the level of trust has dropped between
와일더 전 보좌관은 미북 간 신뢰도가 떨어진 것 같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양측 간 신뢰를 다시 쌓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북한의 움직임이 미국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북한을 의심하게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번 회담이 북한이 가려하는 방향을 보다 확실히 해줄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핵 개발을 재개하겠다는 북한의 논평을 협상 전략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주 미북 고위급 회담에서 제재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이라는 의도라며 양측 모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미북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외무성 미국 연구소 소장의 논평을 통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병진 노선을 다시 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5일 이런 북한의 가열된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을 결렬로 이끌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계속 교착된 이유는 양측의 강경한 태도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북한은 미국과 평화적인 신뢰 관계가 구축될 때만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평화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CNN은 또 아담 마운트 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협상을 앞두고 거친 수사를 보이는 것은 지렛대 확보와 이슈 선점을 위한 의도로 새삼스러운 전략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사가 협상을 실질적인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고 마운트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자신들이 일부 비핵화 조처를 했다며 이제 미국이 행동에 나설 차례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취한 조치를 표면적이고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비핵화와 평화 과정을 교차한 로드맵을 마련해 양측 모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신 미국 안보센터의 북한 전문가인 김두현 박사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AP통신은 북한이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다시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다고 위협했지만 미북 협상의 판을 깨겠다는 위협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경제 발전에 전념하겠다고 북한이 공언한 이후 병진 노선 복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전을 이루기도 전에 제재 완화를 고수하는 것은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열정이 미국 측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외무성 논평은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 징후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제재 문제는 미북뿐만 아니라 미한 관계에도 균열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를 지지하며 철도, 도로 연결 등 남북 간 경제 협력에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이어 북한이 다시 병진 노선으로 복귀할 경우 미국과의 긴장이 재점화되겠지만 현재까지 양측 모두 협상에는 등을 돌리지 않았다고 해석했습니다. CBS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외무성의 이번 논평은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간의 회담을 앞두고 제재 완화를 협상 주제로 올려놓으려는 북측의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신뢰 없이 일방적 핵무장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한 발언의 연장선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각 미국의 중간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과 국민들의 큰 관심 속에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국의 북한 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사활을 건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유세 현장을 찾아가 지지층을 결집하며 북한 문제 등 자신의 정책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핵실험 중단과 포로 송환 등 많은 성공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We've had a lot of success. North Korea, Egypt, remember? Aya. We bring a lot of people back and that's good.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민주당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비슷합니다. 북한 정권에 비판적이며 공화당보다 더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 의원은 과거 VOA 인터뷰에서 현행 대북 원유 제재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the crude oil sanctions are tough enough yet on them and I would like to see those intensified.
한반도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의회를 주도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구체적인 대북 협상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위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검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 세부적인 것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ou have the Congress demanding hearings on well, what does this end of war declaration mean? What are they offering? Are we going to?
북한이 모른 채 하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미국 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다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의회에서 북한 인권 청문회가 더 열릴 것 같다며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훨씬 적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may be some hearings on human rights. Which typically the Democrats have been a little bit more active on.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기본적으로 의회 지지를 기반으로 한 정부 주도 방식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행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해외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야생동물 밀거래를 통해서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와 테러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고 공화당 테드포 하원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나라들을 압박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 의원은 북한이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정권의 나쁜 행동에 자금을 대기 위해 광범위한 초국가적 범죄와 밀수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테러리즘 비확산 무역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포 의원은 이일 VOA에 북한의 이런 활동에는 아프리카에 주재하는 여러 명의 북한 외교관들이 코뿔소뿔과 코끼리 상아를 중국과 베트남 시장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들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설명은 포 의원이 최근 북한의 불법 활동을 거론한 데 대한 VOA의 추가 질의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포 의원은 지난달 30일 하원 본회의 연설에서 중국, 베트남을 비롯한 해외 정부들이 야생동물 밀수를 허용함으로써 아프리카 내 테러 자금 조달과 불안정에 기여한다며 이 과정에 북한이 연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 의원은 VOA에 지난해 발표된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보고서에 따르면 코뿔소뿔과 코끼리 상하 밀거래로 북한 외교관들이 적발된 사례는 18건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보고서는 다른 보고서들과 마찬가지로 고가 밀수품을 은밀히 밀수입하는데 외교 행랑이 사용된 점을 특히 주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야생동물 밀거래를 통한 북한의 테러 자금 확보에 외교적 의전을 이용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사악한 행위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포 의원은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포 의원은 하원 외교위에 소속된 많은 동료들과 함께 코뿔소뿔과 코끼리 상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불법 야생동물 밀매를 겨냥한 법안을 작성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협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발표된 야생동물 밀매 종식법의 공동 발의를 주도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야생동물 밀매를 무기 마약 밀매와 동등한 수준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포 의원은 할 수 있는 일은 항상 더 있다며 여기에는 중국과 베트남 등의 나라를 압박해 불법 뿔 상하 시장을 단속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기울였던 노력을 다음 의회에서 일할 동료 의원들이 계속 수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오는 8일 이임하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연합군 사령관은 미한 동맹이 변화하는 한반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굳건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신뢰 구축 방안은 미국의 지지와 동의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5일 공개된 한국합동참모본부 기관지 합참 가을호 기고문에서 한미동맹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유지에 매우 중요하며 양국의 공동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금 한반도는 자신이 처음 부임했을 때와 아주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기 초반 19개월 동안 북한은 53차례의 도발을 감행했지만 현재는 300일 넘도록 북한의 도발이 없다면서 적대 상황의 최종 해소와 비핵화를 통한 평화 전망이 바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동맹으로서의 미한 관계, 또 미북, 남북 관계 또한 중대한 시기에 도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3국 관계 발전의 중심에 새로운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는 3국 정상들 간의 신뢰 구축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처럼 역동적인 변화를 앞두고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보,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 노력과 의지의 산 증표로서 철통같이 굳건하다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앞으로 당면하게 될 작전 환경은 지난 수년간 겪어온 환경과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한미동맹은 세 가지 선택이 주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먼저 현상의 수렁에 빠져 변화의 기회를 놓치는 것, 또 변화를 수용하는 것, 그리고 변화를 주도하는 것. 그러면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현 시점을 넘어선 곳까지 바라보며 우리의 잠재적 미래를 마음속에 그려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기 위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현재 미한 동맹은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헌신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며 역사의 다음 단계로 한미동맹을 전환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빈센트 사령관은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과거 전투를 수행했던 유엔군 사령부가 이제는 국제사회의 약속이 구현되는 장소이자 정전협정의 집행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외교 노력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유엔군 사령부는 항상 협상과 외교적 노력을 지지해왔으며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동력과 긴장 완화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임을 입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 담긴 군사 분야의 신뢰 구축 방안들은 미국의 지지와 동의,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의 직접적이고 이를 지원하는 조치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러한 신뢰 구축 방안은 공동 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에서의 지뢰 제거와 전사자 유해 발굴, 송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조치들은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로 가는 다음 단계에 필요한 신뢰 구축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빈센트 사령관은 현재 상황에 고무되어 있지만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것 또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과 미국인이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으므로 같은 배를 타고 강을 함께 건넌다는 동주공제의 정신이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굳건하며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넘어 미래에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을 보존 강화하며 동맹의 눈부신 성공을 더해나가는 모든 이들의 헌신은 끊임없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같이 갑시다라는 말로 글을 끝맺었습니다. 미한연합사령관이 한국군 기관지에 실명으로 기고한 것은 브룩스 사령관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부임한 브룩스 사령관은 오는 8일 2년 6개월여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탈북한 한국군 포로들과 납북자, 인권단체들이 연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6일 현행범으로 한국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인권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행범이자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일 서울의 청와대 앞 분수광장. 몸을 스스로 가누기도 벅차 보이는 90살 안팎의 노인 6명이 6.25 한국전쟁 국군 포로 송환 운동을 상징하는 검은 모자를 쓰고 등장합니다. 1951년 육군 백마부대에서 싸우다 북한군의 포로가 된 뒤 2008년 탈출해 한국에 귀환한 92살의 이규일 할아버지는 치아가 없는 입을 힘겹게 열며 호소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몇백만 달러를 주면서 자기네 상사람이 아닌 유엔을 찾아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왜 눈이 시뻘겋게 살아있는 우리 국군 포도들 대대하여는 아닌가요?
울먹이며 호소하는 노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자 선생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원통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한 것입니다. 꼭 이들을 찾아와야 됩니다.
탈북 국군 포로들이 인권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군 포로들의 형사고발 대리인을 맡아 이날 여러 단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시킨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북한은 6.25 전쟁이 끝나고 최대 10만 명가량 되는 국군 포로를 제네바 협약에는 반드시 송환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류했습니다. 이분들을 강제로 인민군에 편입시켰다가 전쟁이 끝난 뒤에는 탄광 등으로 강제로 끌고 가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억류하고 송환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생사 확인도 거부를 하고 서신 교환도 차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친 게 아니라 이분들이 북한에서는 43호라고 이렇게 성분 분류를 해서 북한에서 최하층 계급으로 천대를 하고 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까지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으면 물론이고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사실상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후에도 생존에 있는 국군 포로들을 억류하는 등 범행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과 그 이행법률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인도적 범죄, 반인도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전쟁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김정은이 휴전선을 넘어서 우리 형사사법권이 미치는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즉시 사법당국이, 형사사법당국이 김정은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고,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근거인 로마 규정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비중국인 한국에 오면 관할권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보고를 보면 한국군 실종자는 8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휴전 때 포로 교환을 통해 돌아온 국군은 8,300여 명. 남은 한국군 포로들은 대부분 탄광 등 열악한 지역으로 배치돼 적대 계층으로 살다가 숨진 것으로 한국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국군 포로들이 대부분 노령으로 숨지고 500여 명 남짓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지원한 민간단체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국군 포로들의 문제를 지난 세 차례 정상회담에서 제기하지 않은 건 지도자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민주국가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가 자국민의 자유와 생명 그리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와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25 전쟁이 터지자 나라를 구하겠다고 책가방을 벗어던지고 총을 메고 전장터에 나갔다가 국군 포로가 된 10만 명의 국군 포로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외면해왔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국군 포로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 정상회담 때 의제 삼지 않고 입에 올리지 않는 정상회담 앞으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은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면서 당사자인 국군 포로를 외면하는 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쟁이 끝나면은 억류하고 있던 포로들을 보내주는 게 종전선언의 조건입니다. 그걸 그냥 두고 종전선언인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산가족도 마찬가지로 다 보내줘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의 수석 대변인이 아니라 북한 동포, 국군 포로를 위한 수석 대변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주장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남북 대화에 인권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유엔 총회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이 다시 상정됐고 휴먼 라이츠 워치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최근 서울을 잇따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엔 전시 전후 납북자 단체, 북한 억류자 가족,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가족과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인권단체들이 연대해 다음 달 세계 인권의 날까지 화요일마다 김정은 고소 고발대의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의 대표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인권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올해는 역사적인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엊그저께 10월 31일 유엔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 인권이 전혀 개선된 것이 없다는 판단하에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3위원회에 상정해서 14번째 북한 인권 총회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1월 13일에는 억류자 또는 정치범 수용소가 주체가 되어서 형사 고발 내내 기자회견이 있고 그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여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 해당 북한 인권 단체들이 릴레이 고소 고발 진정을 역사적인 201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에 이르기까지 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런 압박을 통한 방법이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주 VOA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중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와 압박은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없고 현재와 같은 남북 간, 북미 간,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대화와 접촉,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전토록 유도 지원하는 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증진하는 실효적 방법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국제사회의 인권과 민주화는 자연스럽게 이뤄진 게 아니라 목소리를 높이고 투쟁해서 이뤄진 산물이라고 반박합니다. 박선영 이사장입니다.
북한 주민에게 인권이 보장되게 하려면은 북한 정권이 바뀌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은 점점 안하무인으로 하는데 거기에 가서 아무리 협상을 해봤자 북한 주민의 인권이 향상될까요? 더 중요한 것은 국군포로나 전시전후 납북자나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서 태어난 분들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47년을 보낸 뒤 지난 2000년 귀환한 유영복 전 귀환 국군용사회장은 북한이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국과 합의한 점을 지적하며 전우들의 생사 확인이라도 해줘야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북한도 진정으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적대 행위를 안 하겠다고 11월 1일부터는 적대 행위를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북군포를 억류하고 있는 게 적대 행위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으로 북한도 적대 행위를 해소하겠다고 했으면은 국군포로 문제도 솔직하게 말하고 만약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 하면은 그럼 북한에 억류했던 그 국권은 명단에 없는 넘겨달라. 명단에 없는 넘겨서 여기 한국에 맞으면 미련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에게라도 알려주고 시원하게 이렇게 해서 진정한 화해를 해야 진정한 화해가 되는 거지. 이걸 감춰놓고 한다면은 이건 진정한 화해가 되지 않으며 6.25전쟁 역사의 오점으로 나올 것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간 평가격으로 치러지는 중간 선거가 오늘 여러 투표소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 선거 관련 소식 먼저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을 다시 한번 약속하면서 무역 대치 중인 미국에 대해서는 견제를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중간 선거 선택의 날, 결전의 날 열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날 미국 동북부 주들을 시작으로 해서요. 중간선거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 같은 곳은 아직 투표소가 문을 열기 전입니다만 대개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시작되고요. 보통 저녁 6시에서 10시 사이에 마감되는데요. 지역별로 투표 시간이 다 다릅니다.
네. 자, 이번 선거를 중간선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대통령 4년 임기 중간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2년이 지난 뒤에 시행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간선거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중간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11월 첫 번째 월요일을 지난 첫 번째 화요일에 치러지는데요. 올해는 이날이 11월 6일 오늘이죠.
예. 자, 이번 중간선거에서 미국 유권자들 누구를 새로 뽑는 겁니까?
네, 먼저 연방의회를 보면은요. 미국 연방 하원의원 모두 435명인데 전원을 새로 뽑습니다.
예.
한편 상원은 100명인데 이번에 35명만 새로 뽑습니다.
네. 주지사를 새로 뽑는 지역도 많죠?
예, 50개 주 가운데 36개 지역 주지사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36개 지역 가운데 26곳이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입니다.
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그 밖에 주정부와 의회에서 일할 선출직 약 6,600명도 새로 뽑고요.
네.
또 주정부 아래 지역 정부 차원에서도 수천 명이 투표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투표장에서 찍어야 될 사람이 상당히 많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지역에서요, 이 주민 발의안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까지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주 제10선거구 같은 경우에는요, 연방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새로 뽑는데요. 장애인이 된 퇴역 군인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세를 면제해주는 안, 또 공공안전설비의 건설이나 향상을 위해서 카운티 공채를 발행하는 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투표장에 가기 전에 마음도 정리하고 뭘 해야 될지 딱 준비를 하고 가야 되겠군요.
네.
자, 이번 중간선거 투표 3일 지금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대통령 선거하고 비교하면은 중간선거 투표율은요 상당히 낮습니다.
네.
대선 투표율이 60%쯤 된다면은 중간선거 투표율은 40% 정도 되는데요.
그렇군요.
지난 2014년 중간선거 투표율이 한 37%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예년보다 투표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조기 투표한 사람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투표를 마친 사람들 수가 3,6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지난 2014년 중간선거에서는 미리 투표를 한 사람의 수가 한 2,700만 정도였습니다.
예. 이 중간선거 투표를 두고 아, 우리 당이 더 유리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이번에 민주당의 중간선거 투표율은 여전 높아지면
예.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설명하는데요. 반대로 투표율이 낮으면 공화당이 유리하다고 분석을 합니다.
예.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보다 주로 나이가 많은 백인들이 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젊은 층이 대거 투표에 참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예전과는 달리 젊은 층 투표율이 최고 기록을 세울 거란 전망도 있는데요. 미국 하버드대학 행정대학원이 최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18살에서 29살 사이 젊은이 가운데 40%가 이번 중간선거에 참여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중간선거 중에 그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 지난 1986년하고 1994년에 21%였는데요.
예.
이번 중간선거에서 과연 기록이 깨질지 주목됩니다.
예, 뭐 당별로 좀 보죠. 투표율 외에 이번 중간선거에서 뭐 민주당이 좀 유리한 점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이제까지 중간선거 결과를 보면은요, 야당이 유리한 것이 먼저 눈에 띕니다.
민주당이 야당이죠?
예, 현재 예. 민주당이 야당인데요. 역대 미국 중간선거는 그 대개 여당 패배로 끝났는데요. 지난 남북전쟁 이래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여당은 하원에서 평균 32석, 그리고 상원에서 평균 2석을 이뤘습니다.
네.
역사적인 통계 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기록적으로 낮은 것도 민주당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그렇군요.
또 기금 모금이나 지지율 면에서 민주당 도전자들이 현역 공화당 의원에 대체로 우세를 보인 것도 눈에 띕니다.
네. 반대로 공화당 쪽에 유리한 요소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중간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대개 나이가 많고 보수적이거나
예.
백인이 많다는 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지만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뚜렷한 대항마가 없는 점이 공화당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예.
거기에 기록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등 이 미국 경제가 순항하고 있는 점도 공화당에 유리합니다.
네. 자, 이번 선거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항목이라면 역시 연방의회의 어느 쪽이 다수당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요. 지금 판세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요, 연방 하원 다수당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가고
예.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현 의석에서 몇 석을 더 추가하면서 다수당 자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하원에서 연방 하원에서 이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격차가 많이 좁아져서 그렇지 이 결국 민주당이 연방 하원 선거에서 이길 것으로 보는 쪽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다수당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하원의 다수당을 민주당이 차지하려면 지금 몇 석이 더 필요한 거죠?
예, 23석을 더 가져오면 됩니다.
예. 자, 상원 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방 하원처럼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수가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쉽진 않을 거로 보이는데요. 현재 상원 의석수가 공화당 51석에 민주당과 무소속이 49석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중간선거에서 선출하는 연방 상원 35석 가운데 26개 지역구가 민주당 지역구인 게 눈에 띕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민주당이 지켜야 할 의석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반면에 공화당이 장악한 지역은 9곳에 불과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데요.
예.
게다가 민주당 쪽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이긴 크게 이긴 주를 지역구로 하는 상원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힘든 싸움입니다.
어떤 주가 그런 지역입니까?
노스다코다, 몬태나, 인디애나, 미주리, 웨스트 버지니아 등인데요.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해서 이 지역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려면은 일단 취약한 지역구를 지키고 거기에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의석을 더 가져와야 이게 가능한 일이군요.
네,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민주당은 상원 의석 추가를 위해서 특히 애리조나와 네바다, 텍사스 그리고 테네시주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예.
이 가운데 애리조나는 공화당 소속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 그리고 테네시주는 역시 공화당 소속인 밥 코커 상원의원이 은퇴하면서 빈자리가 된 곳입니다.
네.
그리고 네바다주는 지난 대선에서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이긴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공화당 상원의원이 있는 지역구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 소식 볼까요? 중국에 들어가는 수입품에 관세를 내리겠다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 확대를 통해서 앞으로 15년 동안 상품 30조 달러, 용역 서비스 10조 달러, 총 40조 달러치를 중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할 거다라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밝혔습니다.
예.
이 5일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 개막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번 박람회 개최는 세계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중국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면서 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미국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자유무역을 더 지지하겠다는 건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는데요.
예, 말씀드린 대로 추가 관세 인하를 연설에서 수차례 강조했는데요. 통신, 교육, 문화, 시장 개방 확대와 함께 외국 기업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또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지식재산권 문제는 미국과 서방 측이 중국과의 통상 쟁점으로 공통적으로 꼽아온 사안입니다.
네. 일단 뭐 내용은 긍정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시진핑 주석 연설에 대한 뭐 바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다지 새로울 게 없다라는 반응이 주요 경제 매체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시 주석이 지난 4월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 개막식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말했는데요.
아, 그랬군요.
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다,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 지식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또 수입 물량을 확대한다라는 신개혁 개방 4대 계획을 공표했습니다.
네.
이번 연설이 다른 점은 향후 15년 동안 상품 30조 달러, 용역 10조 달러어치로 구체적인 수입액 수치를 제시한 건데요.
네.
뭐 이 숫자도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구체적이어서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군요. 어떤 내용의 비판입니까?
상품 수입액을 놓고 보면은요, 앞으로 15년 동안 30조 달러어치를 수입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연간 2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도 중국의 수입액은 뭐 거의 그 수준에 이릅니다.
아.
지난해 기준으로 1조 8천억 달러어치를 세계 각국에서 수입했는데요. 중국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는 중이고 물가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1조 8천억이었다가 2조 달러가 된다는 게 크게 늘리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자, 시 주석이 연설한 곳이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죠. 이게
네.
어떤 행사입니까?
중국의 역점 대외 경제 협력 사업이죠. 일대일로가 이 중국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3개국에는 빚만 늘어나는 등의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고안된 행사입니다.
예.
오는 10일까지 계속되는데요. 172개 나라가 3,600여 개 기업 대표들과 수입상 40만여 명이 참가했다라고 중국 측이 밝혔습니다.
네. 미국 정부나 뭐 기업 관계자들도 이곳에 참가를 했습니까?
참가는 했는데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중국과 경제 관계 강화를 모색하는 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참여했는데요.
예.
특히 일본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450여 개 기업 대표들이 현장에 갔습니다.
네.
미국은 정부 고위 당국자 파견 없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업체 또 제너럴 모터스, 포드 같은 자동차 회사 관계자들의 포럼에 나갔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의 통상 대치, 무역 전쟁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한 뒤에 길고 좋은 대화를 나눴다라면서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네. 예, 두 정상이 이달 말에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별도 회담하는데요. 자, 이를 앞두고 대화 분위기가 급속하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는 9일 워싱턴에서 미중 외교안보 대화를 열기로 양측이 합의를 했고요.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무역 관련 해결책 등에 대해서 미국과 논의할 준비가 됐다라고 6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블룸버그 신경제 포럼 연설에서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양덕 지역에 오전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8도, 낮 최고 14도, 남포 아침에는 7도, 낮에 14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4도, 낮 최고 13도, 중강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에는 9도, 강계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은 1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오전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8도, 낮 최고 14도, 개성 아침에는 8도, 낮에는 역시 14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13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많게는 80mm까지 비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는 함경남북도, 함흥, 신포, 원산, 장전 지역에 하루 종일 비 내립니다.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흐린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7도, 낮 최고 10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5도, 장전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3도, 청진 아침 4도, 낮 기온 10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는 6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비 내리겠고 서해는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5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11월 6일 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오는 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오 장관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8일 뉴욕을 방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선언의 4개 항목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도 포함된다고 노워트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4일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뉴욕 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진전된다면 한반도에서 군사태세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이 밝혔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어제 미 듀크 대학교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외교 부문에서 더 성공할수록 군사 부문에서 우리는 더 불편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미북 협상은 한반도에서 일부 군사적 태세의 변화를 시작해야 하는 형태로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또 우리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덤포드 의장은 군사태세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양국 간 외교 안보 대화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오는 9일 워싱턴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웨이 펑허 국방부 장과 만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6월 워싱턴에서 1차 외교안보 대화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2차 회담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역 분쟁과 남중국해 군사적 대치 등으로 양국 관계가 급속히 경색되면서 회담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당시 양측은 회담 취소 배경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6개월 만에 전화 통화를 하고 무역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간 평가격으로 치러지는 중간 선거가 현재 미 전역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연방 상원은 100명 가운데 35명을 새로 뽑고 연방 하원 의원은 435명 전원을 선출합니다. 또 50개 주 가운데 36개 지역에서 주지사 선거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미 언론은 이번 중간선거가 친 트럼프 대 반 트럼프 대결 구도로 치러지고 있다며 선거는 향후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현재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하원은 민주당이 우세하며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 대신 세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아르헨티나에서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파리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지 불확실하다며 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G20 정상회담 기간에 만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날 러시아 타스 통신에 두 정상이 파리에서는 짧은 만남을 갖고 이달 말 G20 회담 기간 정식 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담 형식이 변경된 것은 양측 간 의견 불일치 때문이 아닌 국제회의 일정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이란 원유 제재를 복원한 데 이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가 일부 이란 은행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위프트는 어제 성명을 통해 전 세계 중립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우리 임무에 따라 일부 이란 은행의 서비스망 접근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유감스럽지만 더 폭넓은 국제금융체계의 안정과 통합이라는 이익을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위프트는 국가 간 자금 거래를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현재 200여 개 나라 11,000여 개 금융기관과 기업이 가입해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